성경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학을 하고 뭐 수학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성경의 그 묘미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것이 제게는 아주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언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뭐 아무리 훌륭한 종교 지도자, 뭐 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이라 해도 어떻게 감히 예언을 하겠어요? 예언이 안 맞으면 그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이런 경전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이런 그 예언들을 수도 없이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초림 때 처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라고 하는 이런 말이 굉장히 성경에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서 일을 이루시고 승천하셨다가, 재림 때에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과 그 다음에 재림에 대한 이런 그, 우리가 그거를 미국 사람들은 메시아닉 프로페시 이렇게 얘기해서 메시아 예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메시아 예언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배출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예언의 수, 재림 때 돌아오고 한 이런 예언의 수는 몇백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초림에 대한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대언한 그런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다수는 거의 99%는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근데 그 한 1%쯤 되는 게 그게 이제 초림에 대한 건데, 그 그대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나머지 99% 남아있는 그런 그 예언의 말씀들은 재림의 때 역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근데 왜 이렇게 족보니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아담과 이브나 뭐 죄 문제 이런 거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거를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이제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러 개의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속해 있는 민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미리 여자의 씨라고 이야기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이 여러 민족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씨로 이렇게 굳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윗으로 이게 넘어가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굳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듯이 이렇게 좁혀지는 이런 것 쭉 좁혀지면서 예수님에게로 가서 딱 꼬린이 되는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인간들에게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 그대로 이루는 그런 존재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인간들의 족보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미리 예언이 된 그런 그 예언의 계통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처음 오셨는데, 당시에 거의 100%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 그 사람들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일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심지어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 이런 사람 성경을 외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외웠어요. 그렇게 외웠는데도 정작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걸 보고도.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질 않아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면에서 좀 꾸중하시고 답답한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얘기하면 답답한 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경을 수십 번 읽고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예.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게 구약 성경인데 이걸 왜 마음속으로 더디 믿느냐. 읽고 외웠는데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읽고 외웠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닌가. 계속 읽어요.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읽는데 문제는 믿어야 되는데 이제 사실 이게 믿으려고 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어와야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성경 말씀 아니고 유대인들 같으면 회초리 갖다 놓고 그렇죠. 안 읽고 안 외우면은 그러면 혼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우는데 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이 정말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는지 모르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반하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이제 못 박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열려야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열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옛적에 말씀하신 그 일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그럼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일이 오늘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나이아가라 성경 사경회 이런 거를 20년이고 30년이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기 위해서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때 바이블 빌리빙 그대로 믿는 펀더멘탈한 이와 같은 그 믿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고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의 침례교회 이런 보수적인 것과 같은 그 신앙이 유지되면서 지금 미국이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기록된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그러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매칭이 되고,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게,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증명을 하는구나. 요게 풀려야, 그래야 마음에 뜨거워지는 일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추구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고 다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 그래서 출생지, 탄생 방법, 특성, 시기, 죽음 등 오늘은 초림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풀릴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릴 때 어떤 기쁨이 생기는가. 그래서 초림 때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에도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거를 이제 보면서 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지만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 구약 성경이 없이는 여러분 구약이 있는 게 여기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약에 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게 성취되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까막눈이 되면 안 된다. 이거 구약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상황을 여기 누가복음 24장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명의 이제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이 아래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풀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이제 부활했으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정확하게 1993년 전에 맞죠? 1993년 전에 지금부터 1993년 전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4월에 부활하셨어요. 4월 뭐 5일이든 10일이든 하여튼 6월절 끝나고 나서 3일 지나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4월 한 5일에서 15일 그 사이에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93년 전에 4월에 일요일 오후에 유대 지방에 먼지 나는 길을 두 사람이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데 엠마오까지 거리가 이제 1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3km 정도 걷는다 그러면 3시간,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이제 한 시간에 걷는다 그러면 그 정도 걸어 되는 거리 이 도시를 향해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나죠. 여기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18절에 가서 보면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여자였는지 남자였는지 모르고 그냥 투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투.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걸어서 수원을 가야 되겠다. 뭐 서울을 가야 되겠다. 그럼 목적지가 이제 가까이 오면은 그러면 이제 다 왔구나. 그러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적지가 다가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 표현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엠마오에 다 도달해 가는데도 이들에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머리를 숙인 채 한숨을 푹푹 쉬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들 앞에 나그네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나그네가 17절, 24장 17절 가서 보니까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이렇게 슬퍼하느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거예요. 머리 푹 숙이고. 정말 누가 봐도 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아해하면서 이 나그네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18절에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로 있기에 예루살렘에 온 지가 뭐 어제 왔든지 뭐 어저께 그저께 왔든지 하여튼 예루살렘에 나그네로 이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그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다. 근데 당신 그거 모르느냐? 이거 지금 예루살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모르면 간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이걸 몰라 이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모르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이제 표현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사렛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는 로마의 학정 아래서 죽을 고생을 하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하늘의 왕국, 그 다음에 자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 말씀의 권능이 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 말씀에 아주 권능이 있는 그런 분이셨다. 또 그분은 자신이 구약의 대언자들이 오리라고 대언한 구약 성경에 대언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가 오면 하겠다는 그런 표적들, 이사야서에 기록된 거, 그렇지, 이런 표적들을 직접 행하시고, 그 다음에 비유들을 말씀하시고 진리들을 말씀하시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유대민족이 이제 벗어날 때가 됐구나, 새 시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3년 반 동안 그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럴 분이라고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반대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이 사람을 죽을 죄로 정죄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빌라도 총독이 신문하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무서워갖고 십자가형 사형을 내려갖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20절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셋째 날이요, 이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이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또한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그 정황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소문이 들려온 거죠. 아, 부활했다, 이분이. 여자들이 부활하신 분을 봤다,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게 그 여자들이 말한 것과 똑같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믿기질 않는 거죠, 이 두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터덜터덜 지금 걸어가면서 슬퍼하고 있는 이런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낯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하지 아니하느냐. 2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오 어리석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표현하기가 어려서 그냥 그대로 영어로 가서 오 fools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보들아, 그런 거예요. 오 이 바보들아,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 이 바보들아,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 바보들아라고 어떻게 번역할 수가 없으니까 어리석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는 거야. 이게 대언서에서 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그렇죠? 뭘 믿지 못한 거야?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는 거다. 초림 때에는 고난, 재림 때 영광, 맞습니까? 예. 그게 지금 성경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성경을 도대체 그렇게 읽고 외우고 했는데 뭘 지금 공부하고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았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으로 더디 믿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성경 공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성경 공부, 이거 이대로 둬서는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성경 공부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7절에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모세오경 뿐만 아니라 모든 대언자들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글들에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을 해주셨다. 이게 풀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익스파운드가 돼 있는데, 익스파운드가 강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예수님이 여자의 씨부터 시작해갖고 이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갖고 설명하는 강해 설교 아니면 강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27절에 자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풀어줬으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해서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 이거 해서 이 초림에 대한 말씀 적어도 10개고 뭐 20개고 예수님이 직접 뽑아갖고 직접 다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32절에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 이제 32절에 He opened to us the scriptures. 성경 기록들을 오픈해 줬다는 거예요. 오픈. 열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성경 기록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닫혀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강해를 하시면서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시니까 아 이게 이 말씀이고 이게 이 말씀이고 이게 이 말씀이고 이게 이렇게 풀려 나가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저도 1985년에 클라렌스 라킨의 Rightly Dividing the World니 뭐 Dispensational Truth니 스코필드 성경이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예, 그래도 이제 뭐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한국에서는 한번 들어도 못 본 거예요. 한국에서 들어도 못 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차트와 함께 그걸 다 설명을 해놨는데 아 그것도 기계공학하는 사람이 제도를 해갖고 그냥 다 해갖고 설명을 해놨는데 가서 읽어보면 딱딱 맞는 딱딱 이렇게 맞게 돼 있잖아요. 신약 구약이 이렇게 딱딱 맞게 돼 있으니까 말 그대로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이후부터 지금 시작해서 거의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 3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도 번역하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 책들도 그렇게 많이 번역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도 되고 그냥 이런 일이 그냥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성경 기록이 열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성경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바른 설교를 또 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또 해야 되겠구나. 성경적인 이런 신학교회를 우리가 좀 구현을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한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데 성경 기록들이 열리니까. 성경 기록들이 열리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기록들이 열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제가 계시록도 강의하고 지금까지 한 2,000번이고 얼마 설교를 하고 다 강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85년, 그러고 나서 1988년쯤에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제가 여기 이제 92년도에 대한민국 땅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나이가 32살이에요. 그 들어올 때는 이미 모든 신학이 다 정립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다. 그 이후로 뭐가 바뀌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미 성경을 보는 눈과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신학과 이런 모든 게 딱 이렇게 정립이 돼서 변하지 않는 그걸 다 정립이 돼서 그대로 그때 가르친 거나 지금 가르친 거나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성경 기록이 열리게 될 때 성경에 대한 이런 뜨거움과 확신과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 경외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은 그러면 우리가 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 제자들이 그랬더니 44절에서 46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게 뭐냐? 히브리 구약 성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 율법, 그죠? 모세 오경하고 대언서, 그 다음에 기록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 군데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세 군데 모두에,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다. 3년 반 동안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더디 믿으니까. 그때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게 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력을 넓혀줘야 돼요. 이해력을. 이해력을 넓혀줘서 성경 기록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 이게 지금 뭐 이 한국에 너무 부족한 게 이 일이에요.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무슨 이스라엘 사태 이런 거 나타나도 뭐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이런 게 거의 없으니까 우리 교회 좀 들어와서 들어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해력을 좀 넓혀보려고 그냥 스스로 알아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다. 얼마나 여기도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45절 가서 보면 open their understanding. 여기도 아까 성경 기록도 오픈 하시고 이해력도 꽉 막혀 있는 거야. 꽉 막혀 있어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게 꽉 막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돼? 뚫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오픈했단 말이에요. 오픈. 예, 오픈하는 건 이해력을 열어준다. 이건 좀 곤란하니까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이해력을 넓혀준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깨닫게 되면 메시아 예언, 이스라엘 예언, 그렇죠? 세상 모든 국가들에 대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모든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메시아 예언은 가서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고난받는 메시아, 그 다음에 영광받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예언이 두 종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고 영광받는 메시아가 있다. 근데 성경 가서 보니까 메시아는 하나인데 그 한 분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한 분이 두 번 오시는 거예요. 한 번은 초림 때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그다음에 재림 때는 영광받는 메시아로.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스라엘에 대한 거, 메시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이해력이 이렇게 넓혀지면서 이걸 잘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이 그대로 믿기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구나, 이게. 그렇죠? 이렇게 될 때 확신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자, 예언의 산봉우리 여기 이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대언을 했어요. 이사야도 대언했는데 초림에 대한 대언도 하고 재림에 대한 대언도 하고. 근데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봉우리가 예언의 그 차트에서 보면 산봉우리가 세 개로 보여요. 세 개. 하나는 예수님 초림,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는 저 끝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대언자가 하나님 말씀 줄 때 이렇게 보면 저 세 개 봉우리가 다 하나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로. 근데 저와 여러분 일단은 초림과 재림만 이야기하면 봉우리가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로. 여기 끝에 이렇게 정점이 하나로. 근데 그 사이에 요 교회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이거를 클라렌스 라킨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림을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그 전에 깨닫질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제도를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갖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 전서에 가서 제가 읽어볼게요. 1장 9절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다. 10절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는지 탐구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알진 못하니까 그냥 끙끙대고 탐구만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초림, 재림이 이게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거를 나한테 대언하라고 주시나. 뭐가 들어있다고 요한에? 교회 시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시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구약시대 예언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이런 것들을 스코필드 성경이니 라킨이니 이러한 델라스 신학교 이런 데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평범히 성경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편만하게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에는 저와 같은 신학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환란전 휴거니 이런 거, 레프트 비하인드 이런 영화, 이 미국에는 그냥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아. 교회 안 다닌 사람도, 휴거는 환란전 휴거다,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다 아는 그런 평범한 용어가 된 거. 이게 1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걸 지금 뭐 우리 얘기하면 뭐 환란전 휴거가 어딨냐, 이단이다, 그거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환란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환란 통과해야 된다고, 그리고 흰옷 입고 그냥 12시에 가서 하고 그냥 토요일마다 금요일날마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고 못 살게, 그게 못 살게 구는 거지. 그게 제대로 살게 하는 겁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하게, 그래야 휴거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행태가 이게 한국에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아 예언 가운데 몇 가지, 특히 초림에 관련된 건 몇 가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메시아의 출생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메시아 출생지. 미가서 5장 2절 가서 보면,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뜻이 빵이 있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빵.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이 빵을 만드는 그런 집이에요. 자, 베들레헴은 룻기에 가서 보면 이 보아스하고 룻의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 그런 고을이 베들레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다윗이, 다윗의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새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이제 두 번째 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도시. 자, 근데 이 베들레헴이 원래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마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미가서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거예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베들레헴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19장 15절 가서 보면 스불론 지파를 위해서 땅을 나눠주는데, 거기에 그 지파에 속한 도시의 이름이, 스불론은 저 위에 갈릴리 바다 근데 저쪽에 있는,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고, 지금 여기 있는 건 유다 땅 베들레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여 밑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두루뭉실 너 베들레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아주 콕 찍어서 딴 베들레헴은 안 된다,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만 돼야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렇죠. 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렇죠.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니까, 구세주 메시아는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이라든지 뭐 한국에 뭐 누가 뭐 문선명이니 뭐 구세주가 나타났다는 건 딱 거짓말이죠. 일단 어디에 나야 돼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인도, 미국, 뭐 일본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봐,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계룡산부터 해갖고 여기에, 그 이미 다 그 계룡산, 계룡산 뭐 가짜고, 성경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나신 분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의 나아감은, 그의 나아감이라고 하는 거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2000년 전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옛적부터 있었고 심지어 영원부터 있었다. 그래서 그 아들, 그 태어난 그분이, 그 치리자가 된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미가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특이한 탄생 방법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탄생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표적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기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뭐가 기적이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아야,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런 처녀가 아들을 출생하면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인성 두 가지를 다 같이 한 몸 안에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명확한 이와 같은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렇죠?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알라에게는. 다른 종교, 부처에게도 무슨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잠언에 가서 보면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들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참 묘한 말이잖아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거.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7절, 그 다음에 12절, 아들, 아들에게 경배하라. 아들, 아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 이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여기 사용된 알마라고 한 이런 단어가 실제로 처녀가 아니라 젊은 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여자가 아들 낳는 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젊은 여자가 아들 낳는 거 흔한 일이잖아요. 뭐 다 젊은 여자가 되게 아들을 낳지. 그럼 뭐 80 먹은 이런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이거를 또 젊은 여자가 아들 낳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RSV라고 한 이런 성경도 젊은 여자가 young woman이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남자를 알지 않은 그런 처녀에 이제 사용되는 그런 말이다. 그거는 창세기 24장 43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구하러 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서 여기 이제 알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처녀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누구를 얻어요? 리브가를 얻잖아요. 근데 창세기 24장 16절에 리브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소녀는,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냥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알마가 남자를 알지 않은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히브리 말 자체가 내장 사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시아는 어떤 특성을 또 가지고 있냐.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예수님은 정부를 구성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뭐로?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정권이 어깨에 놓여 있고, 그렇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언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그의 정권, 가버먼트,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왕국을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정부를 세우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한국에 오는 분들은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천국, 예수님 구원 주기 위해서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거의 99.9%가 다 그것밖에 모르는데 여기 이사야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가면 처음에 누가복음 1장에 이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장 가서 보면 32절에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성경 기록이 열리질 않으니까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셔서 그냥 구원을 이뤘다. 거기서만 평생 맴도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성경 기록들이 열려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첫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둘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이 전체적인 이런 계획 이걸 아는 게 이제 중요한데 여기 이사야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강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강력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의 특성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강력하신 하나님.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강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그 두 개를 동시에 지니고 있던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인물이다. 예,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메시아의 초림의 시기가 나와 있어요. 또 구약성경에는 정확하게 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에서 태어나며 다윗의 왕국을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인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는 앞으로 올 거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올 메시아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메시아는 앞으로 온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 다니엘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 주께서 내 백성, 내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게 70일에를 정하셨나니 70일에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해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왕국의 프로그램 이걸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내 백성 유대인들에게 70일에가 정해졌다.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어다.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가 올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토탈 69일에가 있을 거다. 69일에가 예수님 오실 때가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언제 오시는지 알겠죠? 예수님 오시는 때가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네, 그 다음 그 62일에 7일에 그 다음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뒤에 지난 뒤에 메시아가 왔는데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는다. 근데 그것은 그분 자신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앞으로 올 때 그래서 이제 죽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초림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붕 뛰어넘어서 앞으로 올 통치자의 백성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에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예, 이 깨달을 자는 깨달을 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 초림의 기간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것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림의 기간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곧 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내 백성을 위해서 70일에가 70일에나 490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자 언제부터 490년이 되는 거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490년이 시작이 되는데 메시아가 죽을 때까지 얼마가 돼? 69일에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83년이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그런 명령이 언제 나오냐? 여러분이 느헤미야기 가서 보면은 주전 445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주전 445년 거기에다가 483년을 여러분이 더하고 그렇게 하면은 AD 30년이나 AD 30년.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끊어지는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가 성경에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재림 때에는 그 기간은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래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교회의 계곡이 있으니까 이건 붕 일단 뛰어넘어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관련된 거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교회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올 통치자에서 적그리스도의 때로 쭉 넘어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 그럼 69일에 중에 이제 하나가 남은 거니까 한 일에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기가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한 일에 한 중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봉헌을 드리는 걸 다 그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 9장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죽음은 이사야서 53장에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냥 4절에서 6절만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건 아까 다니엘서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끊어지는데 자기를 위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다.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순간에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서 그래서 세상의 죄들이 제거되는 그런 일,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제거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죄들을 제거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만 그 대속의 효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 선물을 주겠다 그러는데 나는 싫습니다 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효력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선물을 주겠다는 이런 모든 일은 십자가 사건에서 완전 무결에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이루어졌지만 저는 싫습니다 고개를 살랑살랑 하면 효력이 안 미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고 그분을 내 구원자로 영접하는 분에게만 예수님의 이 죄들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그 효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메시아의 죽음은 대신 속죄 죽음이다. 아, 예수님이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엠마오 마을에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정도의 말씀. 네, 이래서 내가 초림 때 이렇게 와갖고 이런 일들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활 승천했다가 이제 재림 때 오는데 재림 때는 여기 구약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재림에 관한 모든 거 다 이거 다 내가 성취하면서 이 재림에 오게 되는 거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저 땅으로 돌아오고 아주 올리브산에 돌아오려면 이제 이스라엘 저 땅을 차지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1967년에 저 구 예루살렘 저 성을 다 찾아내고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연구소에서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개혁을 통해서 점점점 신정국가 체제로 가려고 지금 올해 더 강력하게 조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시대 이 말씀들 이 제자들이 몰랐겠어요? 엠마오 마을 그 두 제자가 몰랐겠어요? 이거 수십 번도 더 넘게 읽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그래? 성경이 열리질 않으니까 닫혀 있어서 이해력이 닫혀 있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갖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렇게 풀어서 열어주니까 이해력이 넓어지면서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는 일이 생기고 그랬더니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죠? 그래서 성경 기록의 이런 확실함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체험을 하면은 그러면 베드로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해라. 섞이지 않은 것, 순전한 것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도 공부하고 이 모든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거예요.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움, 주님의 은혜로움을 맛보았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분, 초림 때 오셔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실 때 성경의 모든 기록들 그대로 성취하실 그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알아야 되는 거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 평생 동안 좀 우리 마음속에서 뜨겁게 성경을 열어주시면서 뜨겁게 일하게 될 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다. 여기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 그림이 있는 거 보이죠? 여기 교회 나온다고 휴거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교회 나온다고 휴거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거지. 예수님 있으면 구원 받는 거고 예수님 있으면 휴거 받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밤에 휴거가 일어나든 낮에 휴거가 일어나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휴거 받는 거다. 그럼 여러분 평안의 소식이에요? 불안의 소식이에요? 평안히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면 이미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불안에 떨면 안 돼요. 뭐 이스라엘이 어떻다 이거 해도 내 좀 문재인이 때는 조금 좀 불안했어요. 이거 공산당 이거 되면 어떨까 조금 좀 그게 있었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 이런 건 제가 별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문재인이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했으니까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이게 재림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기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